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지역교회를 위한 사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의 여러 싱어송라이터 중에 1980년대부터 대중의 인기를 얻기 시작한 존 멜런캠프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좀 더 유명한 탐 페리, 뭐 브루스 스프링스틴 이런 가수들과 더불어서 미국의 특히 중산층 블루컬러 사람들의 많은 인기와 각광을 받았던 락 뮤지션에 속하면서요. 늘 옷차림은 티셔츠와 청바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범한 옷차림이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그런 존 멜런캠프라는 가수가 있는데 1985년도에 라이브 에이드라고 해서 북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자선음악 페스티벌이 개최된 그 같은 해에 존 멜런캠프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미국의 농부들을 농업을 돕기 위해서 Farm Aid라는 그런 자선음악 페스티벌을 시작하고 내년에 이제 35주년을 바라보면서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당시에 Small Town이라는 곡을 써서 인기를 얻었는데요. 자기가 대도시가 아니라 작은 마을 Small Town 출신이고 아직도 어릴 때 살던 그런 작은 마을에서의 삶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만족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때 존 멜런캠프가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꼭 뉴욕이나 LA에 살아야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곡을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스몰타운 출신인데 자라면서 주위 친구들이 아, 난 여기서 탈출해야 돼라고 할 때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가까운 친구들을 두며 사는 삶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한 가수의 글과 마음을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유는 대도시 뭐 별것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시와 마을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람이 사는 곳 어디라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대도시로 부르실 수도 있고 또 스몰타운으로도 부르실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가수 존 멜런캠프의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지역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마음 자세를 그 인터뷰 속에서 볼 수 있었고요. 이 점을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곧 나와 함께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우들과 마음과 삶을 공개하면서 커뮤니티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스몰타운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잘 압니다. 대도시에서는 주위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을 수 있고 또 아무와도 가깝지 않아도 뭐 그냥 별 지적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대도시가 그런 삶을 가능케 하지요. 하지만 스몰타운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서로 간의 집안 사정과 고민을 알게 되고요. 또 경조사의 경우에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일을 같이 치르지 않습니까? 이런 스몰타운적인 마음 자세가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교인 숫자와 규모와는 상관없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와 함께 이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을지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서론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 가장 앞세워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기도를 지속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이 계속 도시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교회를 바라보는 내 마음까지 도시화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이라고 부르신 교회를 향해 어떤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자 마음을 얻고 또 무릎을 꿇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에서 지역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을 봤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공통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 있었고요. 지난주에 그것을 복음의 코이노니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의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믿고 함께 서로 실천하며 또 그 복음을 함께 삶의 목적으로 한 그런 크리스찬 커뮤니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중요한 비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곧 교우들을 위한 기도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래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것이 사실이지만 기도하자, 기도하자 해서 기도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교우들을 위한 기도의 비결은 그분들과 내가 함께 이루고 있는 복음의 코이노니아, 우리가 지금 공용하고 있는 복음의 코이노니아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복음을 믿고 있구나, 같은 복음을 서로에게 실천하고 있구나, 서로 복음적으로 대하고 있구나, 그리고 같은 복음을 함께 목적하고 있구나, 이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길 원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만들어진 문화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이런 공동 이런 목적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구나.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묵상하면 그 묵상이 서로를 향해 서로에 대한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 그리고 간구의 기도로 이어진다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봤죠. 이 말씀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서서 우리가 지역교회로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 서로와 함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을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이룬 사람들 안에서 서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있고 이 말씀 또한 참으로 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르치는 기도의 주제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데 두 인격체가 서로 위하고 그 사랑을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가족 간에 이렇게 사랑을 지속하는 것도 어려운데 한때 남이었던 교우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과제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겠습니까? 많지요. 원래 남이었는데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를 포기하기를 원할 때가 생깁니다.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스몰 타운을 탈출해야 돼. 이것이 가깝해. 이런 관계가 가깝해.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대도시로 가야겠어.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도시화되어 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가르쳐주는 사랑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을 보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초반인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제가 공부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두고 바로 제가 읽었던 이 부분을 두고 학자들의 의견이 갈라지는 뜻밖의 쟁점을 보게 됐습니다. 그 쟁점은 8절에서 너희 사랑을 이라는 부분입니다. 너희들의 사랑을. 영어로 하면 your love인데 이제 복수형이죠. your love. 이 부분이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 이걸 이제 모두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너희 사랑이라는 이 표현을 빌립보 교회 울타리 내에서 사랑으로 국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빌립보 교회 울타리 내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이라는 그것을 벗어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너희 사랑이란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 곧 너희가 누구를 사랑할 때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인가? 이것이 쟁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얻은 확신은 후자였습니다. 곧 사랑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과제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이 기도는 지역교회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결론에 이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이 편지의 서론에서 이미 빌립보 교회라는 지역 공동체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모이는 성도들이라는 것으로 처음에 운을 띄운 후에도 계속해서 그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1절이 이렇게 시작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모든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 번역에서는 묻혀버리지만 4절과 7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 무리를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모든 너희 모두라는 표현입니다. 너희 모두. 그러니까 전체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을 이렇게 두 번 더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무엇이 생각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밤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가운데 그 표본은 성삼위 하나님이고요. 하나가 되어가는데 그 결과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소서. 그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보면서 그들이 지금 전하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복음을 믿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빌립보 교회를 이룬 여러분들 모두라는 바울의 표현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 사이에서 사랑과 한 마음을 강조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 한 마음, 그 사이의 관계의 사랑을 강조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너희 사랑이라는 이 표현을 지역교회를 이룬 너희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가르친 이 기도의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그 9절과 10절 상반부 한 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라는 기도인데 복잡하죠. 바울답게 복잡한 기도입니다. 몇 가지 단어를 보자면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파격적인 건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총명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무엇이 바른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가장 적절한지 판단을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기 원한다고 하시냐면 10절에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여기서 분별한다라는 이 표현은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최고의 해답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실험을 해서 증명된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그들의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효과적인 결과를 낳는 시험을 통해서 아 이것이 적절하구나 효과적이구나 알맞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과 판단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죠. 서로 사랑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식과 분별력이 늘어나면서 내가 정말 그것을 실천했을 때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려운 점들, 부족한 점들, 빈 자리들이 채워지고 실제로 효과를 잴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도움을 얻는 중에, 글들을 읽는 중에 바로 이것이구나, 이분이 가장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감탄과 감동을 금할 수 없었던 글은 스티븐 로슨 박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스티븐 로슨은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복음이라는 주제 아래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자막과 또 그 번역본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그 네 명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스티브 로슨이었습니다. 키가 조금 작고 한 그분인데, 그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편집한 내용이에요. 더 길었는데 다듬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안개 속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그들이 처한 실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보는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도움을 주는 점에 대해 더욱 똑똑해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욱 지혜로워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영적 지혜를 얻기 전에는 우리는 그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알아야 그들을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점, 죄인으로서 부족한 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인지 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상황을 잘못 읽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상황을 바르게 보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그들을 가장 적절하게 섬길 수 있을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판단하는 깊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We need the depth of insight. 그가 무엇이 필요하고 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가 원하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니죠. 근데 그가 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적절한 도움은 무엇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스몰타운처럼 늘 함께 있고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삶을 나누고 있는 지역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역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적절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요?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지구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나와 함께 부르신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통찰력이 있고요. 그것은 영적인 통찰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영이신 하나님, 모든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이룬 교우들을 마음에 두는 것, 그리고 그를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한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의 교우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지 주님께 간구하는 반복적인 기도의 삶 속에서 그를 대하는 나의 말 한마디, 그를 대하는 나의 손길, 그를 대하는 나의 인상과 표정까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인상과 표정을 전달하는 사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아멘.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깊은 통찰력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이 진실하고 허물없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제가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표현은 직역을 하면 햇빛으로 판단한다입니다. 그 헬라어 자체가 햇빛으로 판단한다예요. 그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단어 자체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옹기자기가 이제 그릇을 빚어서 구워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워낸 후에 그 나온 그릇을 보면 실금이 가 있는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옹기장이 속에서 사기꾼 근성이 작용을 하면 그 실금이 난 부분에 왁스를 바른다고 합니다. 왁스를 잘 발라놓으면 실금이 없어져요. 눈에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수법이 탄로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릇을 강한 햇빛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햇빛에 이렇게 두었을 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빛이 완전히 통과하진 않죠. 하지만 부분적으로 빛이 통과합니다. 그랬을 때 금이 난 부분이 현저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으로 증명하다. 이 단어는 이런 의미로 시작을 해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다라는 이런 번역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그를 위하는 것이라고 행동을 취했을 때 나의 겉과 나의 속이 서로 다르지 않고 일치하는 모습 있죠. 이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품은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 된 우리가 그 두 번째 표현, 허물 없기를 바란다. 어떻게 우리가 허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우리의 최상의 선마저도 허물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로 망가지지 않아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로 망가진 내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구원의 기쁜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야 하는 정죄와 진노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정죄와 진노를 온전히 나 대신 받아내신 대속자가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죄인을 향한 진노와 정죄가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셨고 완전히 받으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만큼 완전히 받아내셨다는 사실을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허물 없이 산다는 것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묵상을 했죠. 내가 복음을 믿는다면 이제 나의 생각과 안목을 다짜고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확신도 내가 그냥 믿어버릴 수 없습니다. 나의 확신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선언하게 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의 감정과 느낌에 속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뜻과 계획마저도 절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생각, 주님의 안목,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느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나의 확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내 기도의 골방을 찾아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내 생각을 아뢰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하고 답을 기다리는 이 반복적인 삶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작년에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비판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아주 이렇게 날이 선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Say one thing less. 우리 말 한마디만 덜 하자. 그리고 생각을 말로 옮기기 전에 한 번만 좀 멈추고 내 말이 바른지 적절한지 도움이 될까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조언을 자주 하는데 그런 조언을 아이에게 하는 아빠 된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언을 아이에게 하기 전에 제 자신이 그 조언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쉽게 말이 앞서는지 생각이 앞서는지 내 판단이 옳아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는지 이 허물 많은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복음으로 다스려야죠. 아니야,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적이지 않아. 아무리 확실하다고 생각해도 주님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인하는 그 믿음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날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하고 허물없는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날 일어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면 왜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잘못한 거 주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에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산 인생과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해명을 구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결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린 결정들, 우리가 추진했던 모든 계획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아서 지옥불에 던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정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명을 해야 되고 그때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도가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들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책망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도하기를 바란다, 기억하기를 바란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교와 달리 우리가 교회를 정할 수가 있어요.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고 교회를 정할 수가 있고 교회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판단을 따라서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교회 이적 이유는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냥 속된 말로 꼴보기 싫어서 그 사람이 그냥 싫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한 곳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이 어려운 것을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함께 해나가면서 주님의 높으신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끼리 함께 사랑의 과제를 풀어나가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의아하게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다르다. 긍정적으로 다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르게 매듭짓지 못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으실 것입니다. 그 관계를, 그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상황을 포기하고 떠난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적절하지 못한다면 우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어려운 관계에 또다시 복음을 적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의 부끄러움을 면하고자 함입니다. 그날의 이 점에 대해서 내가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시 이 관계에 복음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복음의 깃발 아래서 풀어가도록 우리는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한 지역교회로 부르시는 성도들에 대해서 두 마음이 없는 순전함과 흠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 나의 교우들을 사랑하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나의 기도의 골방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세 번째로 그들이 의의 열매로 넘치기를 기도했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들과 너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리뷰를 해볼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우들 간에 깊고 적절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나님께 깊은 통찰력을 구했죠. 또 오늘 감추어졌지만 훗날 드러나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순전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도록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광은 구약의 언어와 신약의 언어 양쪽 다 빛을 가르친 표현입니다. 빛이 바란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한 일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또 내가 한 일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행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연결되는 그런 일을 바울이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 그러니까 불의가 아니라 의로운 일들이 추구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값진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의의 열매라고 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진리를 받드는 마음과 진리를 실천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는 항상 나란히 갑니다. 평행하지요. 진리는 어떤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의로운 마음의 행동이 되고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것이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는 의와 불의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요? 인간으로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알고 또 그것을 불의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주님. 그건 절대로 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의로운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거부했을 때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나오죠.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했을 때 또 다른 사도인 바울의 질책을 받습니다. 왜요? 그건 불의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반복음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 이것이 의로운 것이고 그 반대되는 것이 불의구나 이렇게 또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바탕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롭고 선한 행동 때문에 우리의 순종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과 주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것이 나의 어떤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위한 주님의 행동에 달렸기 때문에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언제나 크리스찬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의와 순종의 기초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 의의 출처가 분명하고 그 출처는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의로운 결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이신 모습 속에서 의로움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정의, social justice, 또 사회에서 정의 구현, 부조리들을 바로잡고 또 부정부패를 파헤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와 문화 속에서 애석하게도 그것을 주장하고 앞세우는 사람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파헤치고 정죄하며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이 돌아서서 다른 불의에 빠지는 모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있어요. 오늘날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유명 인사들, 그들의 과거 5년 전, 10년 전을 보면 굉장히 정의로운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알지만 자기 자신에게 불의를 막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회의 불의에 대해 애통해함과 동시에 내 안에 존재하는 불의에 대해 더욱 애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의 매일마다 행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들이 밖에 있습니다. 사회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 중에 내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내 안에서 활기차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일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내가 저런 일은 안 했지만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으면, 저렇게까지 정말 바닥을 쳤다면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타락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 크리스찬들이 앞세워서 무릎을 꿇고 이 시대의 불의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의 관계와 지속적인 관계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의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자가 아닌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주님의 의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자면 그 사람도 망가졌고 저도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의를 기뻐하고 함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버리는 행동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적용하고 남아있었을 때 훗날 반드시 주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몰 타운에 살 수도 있고 대도시에 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 스몰 타운도 많이 도시화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 사는 것은 상관없이 내가 사는 지역의 이웃들을 향해, 그리고 특히 나와 함께 지역교회를 이룬 교우들을 향해 나의 마음이 도시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날마다 염려하면서 오늘도 그 우리 마음 전체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포함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자신의 마음에 언제나 두고 상대방의 삶에 주님의 마음과 손길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깊은 통찰력을 구하십시다. 포기하고 싶을 때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눈앞에 이 사람을 문제나 골칫거리로 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을 드릴 기회와 관계로 보기를 반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기뻐하는 가운데 함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이룬 지역교회의 성도들 마음에 헤아릴 때 기도가 안 나올 수 없을 만큼 저희가 기쁘고 감사한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의 연합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며 그것이 기도 없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너무도 많은 때에 상대방이, 나의 교우가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 기도하지 않은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상황을 바르게 읽고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도움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날마다 저희 자신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하루 일과 중에 귀한 사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깊은 통찰력을 받아서 감사드리면서 그 한 행동, 그 한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의 표정과 인상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이와 같은 복음으로 이루어진 교회 사회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또 다른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에게로 이끌림을 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